예, 열왕기 학원이죠. 학원 이야기 3장 4절에서 27절. 이스라엘 군과 유다 동맹군이 모압과 싸우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모압과 싸우는데요. 유다 임금이랑 에돔 임금에게도 출정을 권유해서 함께 나와서 모압과 싸우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듯 하다가 모압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다들을 성벽에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번제물로 바치자 무서운 분노가 이스라엘에 내려서 이스라엘이 그 분노 때문에 철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군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신탁마저 받고 왔죠. 이길 것이다 라는 신탁마저 받고 왔는데 이 전투에서 졌습니다. 하느님의 예언자가 승리를 예언했는데, 이 자식이라는 번제물을, 자녀를 번제물로 바친 이방신, 몰록의 분노 때문에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밀린 것인가를 넘어서서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열왕기 학원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밀렸다고 일단은 보아야 됩니다. 글 자체가 전해주는 방식. 먼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이 이야기의 신학에서 하느님은 아직 유일하신 하느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은 그 창세기 1장이나 탈출기 10장, 또 신명기 십계명 등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에 유일하신 하느님이다라고 이 지금 열왕기 학원의 이전 책들에서 유일신 사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유일신 사상을 그 시대 전승에 덧붙였을 뿐입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마 바빌론 유배 시기 정도로 봅니다. 바빌론 유배 시기 때 바빌론의 세상 창조 신화에서 어느 정도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이를테면 빛이 쓴 다음에 해와 달이 별 물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빛이 먼저 생기고 해가 생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창세기 저자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바빌론에서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빛이라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태양은 섬길 만한 신이 안 된다. 그래서 빛의 근본은 태양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천지 창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라든지 어떤 대립점들을 볼때이 천지 창조 이야기는 바빌론 유배 시기에 바빌론의 창조 신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유대 신학적인 입장에서 재해석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은 바빌론 유배 시기에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것이고, 이 열왕기 학원의 이 전승은 그 유일신 사상이 전, 그 확립되기 전, 그러니까는 여러 신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야훼 하느님을 택했다. 그 야훼 하느님은 십계명의 하느님이시고 율법의 하느님이시고 정의의 하느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만 바쳐서 끝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삶을 잘살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훨씬 더 까다로워졌죠. 다른 신들은 제사만 바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일단 몰록 신과 하느님이 붙었습니다. 붙었고, 하느님은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하는 한 분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데, 그래서 전투에서 하느님은 다른 신을 만나서 싸우기도 하는 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 왜 졌는가? 그래도 전승으로 보면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전투에서 아마도 이스라엘군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정도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고고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것들이 사실로 밝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시도 그렇겠죠. 당시에도 전승이 내려올 때이 전투가 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이어져 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실제로 이 후반에 전력상 밀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저쪽 신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전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한 번은 진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매번 경기나 전투에서 승리를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경기나 할 때 기도하고 나갑니다만 기도하고 나간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죠. 치고 왔으면 저쪽 신에게 졌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에는 더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괜한 의미를 부여해 보셔봤자 고민해봤자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아 이 정도였구나 하느님을 이 정도 알고 있었구나. 그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고 그 신 중에 한 분이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시대를 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참 멍청했구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유아세를 받으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또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 내 신앙을 정립하는데 그 한 분이 신하는 가톨릭 신앙을 정립해가는 데 있어서 그 여러 신을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뭐 찾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가보고, 막 개신교도 가보고, 아니면 또 어떤 무속신앙도 믿어보고, 신들이 참 많다라고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 하느님은 정말 신은 한 분이시구나. 절대적으로 선하신 신이라는 분은 한 분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으로 혼자서 귀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어떤 교리를 받아서 아 신은 한 분이시다 선하신 한 분이시다 사랑하신 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귀결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정립되는 때는 유배 이유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신명기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왜 치우지 않았을까? 유일신 사상에 완전히 위배되죠. 그러고 아, 몰록신에게 산 뭐 딴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신에게 그 밭 신에게 바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신과의 전투에서 하느님이 졌다라면 이건 좀 그렇지 않은가? 이 정도는 지워버리고 그냥 다른 이야기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왜 이걸 굳이 11개 학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두었는가? 일단은 그 신명기 신학자 성서의 저자들의 태도는 사료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내려온 전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없애지 않습니다. 신명기 신학자들의 편집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덮어쓰기가 아니라 이어쓰기에 가깝습니다. 치우고 그 위에다가 덮어쓰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놔두고 이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부족한 신학을 그 이야기를 지워서 채우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유일신 사상을 붙임으로써 그 이야기의 힘을 없애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온전한 유일신 신학으로 재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졌죠? 재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몰록신 같은 건 두지 않죠. 두지 않고 몰록신이라는 건 아예 없는 것이죠. 유일신 사상으로 치면. 그래서 이 전투는 이방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느님이 이방민족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벌로서 내린 벌이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모든 민족들의 창조주가 하느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유다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압민족이든 바빌론민족이든 하느님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느님이 다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빌론 유배 갔을 때도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남유다를 치시고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저기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제 다른 신들의 모습은 없는 거죠. 유일신 하느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벌을 주시지만 그 벌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느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방식이 유일신 사상의 신학이 되고 그런 신학으로 이제 이 전투를 다시금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다른 뭐 아시리아 북이스라엘 멸망이나 남유다의 멸망 때 유일신 사상을 통한 어떤 신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단편적인 좀 이런 이야기들은 또 덮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서라는 책은 하느님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책으로 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하느님에서 또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다가 또 그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하느님은 우리만 택했어 라고 하다가 그 하느님의 보편성, 하느님의 어떤 우주성을 그 깨달아가게 되는 과정.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은 한 민족만을 지키고 선택하는 계명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지키고 선택하는 보편적인 사랑이 하느님의 계명을 된다라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신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책이 성서. 그래서 성서가 어떤 책보다도 신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그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책보다도 잘 깊이 있게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성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책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신의 완성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이 정도에서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가지고 끙끙 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와, 이 하느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관점에서 이야기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이 정도의 사는 걸 알고 있었구나. 또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해 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4장 1절에서 44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과부의 기름병이라는 게 있는데 빚을 진 예언자의 아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두 아들을 노예로 내주어야 될 처지에 처하는데 엘리사가 과부의 기름병이 그 텅텅 빈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해서 그것을 빚을 치르게 하고 과부의 아들들을 구하는 그런 기적을 엘리사가 베풀기도 하고요. 또 수넴 여자와 그의 아들입니다. 자신을 지극히 대접하는 수넴 여자에게 엘리사가 아들을 점지해주고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아이가 또 죽었는데 엘리사가 다시 살려내죠. 엘리야도 이런 기적이 있었죠. 독이 든 국에 엘리사가 밀가루를 풀어서 다시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기적도 있고 또 100명을 먹인 기적,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넘는 군중을 엘리사가 먹이기도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겹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적들은 무엇인가? 크게 의미를 두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가 일으킨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 엘리사 예언자의 권위를 확고히 하려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여전히 힘으로 설명하는 그겁니다. 하느님을 법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하느님을 힘으로 설명하려는 게 구약의 하느님에 대한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서 하느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이고 하느님은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계시다. 결국 이 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되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처치하고 이게 이제 뭐 영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물리적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복과 관련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힘이 있는 분 아니 하느님은 물리적인 힘이 있으신 분으로 해석되는 게 구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엘리야를 엘리사가 넘어서지는 못하죠. 엘리사가 횟수로나 규모로 볼 때 기적을 되게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와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하느님과의 친밀감은 그만큼 보여주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막 토라져서 하느님한테 토라져서 막 도망쳤다가 하느님이랑 대화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거의 하느님과 친구처럼 옆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엘리사는 엘리야만큼 하느님과 그런 친밀한 통교를 보여주지는 못하죠. 기적은 많아진 듯한데 엘리야처럼 엘리사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거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신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급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올 만한 예언자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예언자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옛날에는 뭐 판관이나 예언직을 다 갖고 있는 사무엘도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판관과 예언자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로지 예언자의 직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엘리야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신명기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